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와 러시아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우리 공동의 적이라며 이들의 테러 위협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터키의 영공과 영토 수호권을 지지한다며 터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긴장보다는 이를 피하기 원한다며 긴장이 고조되면 관련 당사국들 모두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0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러시아 조종사와 승무원이 사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터키와의 긴장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 격추가 ISIL과의 석유 밀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해 영공 방어를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터키가 ISIL 장악 지역에서 대량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발칸 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외교장관들은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몬테네그로의 회원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고 내년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또 다른 발칸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도 지난 2009년 나토 동맹국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노력에 대해 냉전적 사고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조사당국은 1년 전 자바해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는 시스템 결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추락한 에어버스 320기의 통제 시스템에 비상경보 장치 내 납땜 부위에 금이 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조종사들의 조치는 항공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항공기가 다시 정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시동 꺼짐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는 앞선 보고서에서 사고기가 공중으로 급상승한 뒤 시동이 꺼진 채 바다로 돌진하는 바람에 탑승자 162명 모두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로 닷새째 심각한 수준의 오염성 도시안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는 현재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뿌연 안개로 희미하게 가려져 있고 불과 두 블럭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운전자들의 가시거리도 매우 짧아져 베이징 외곽의 고속도로는 구간별로 폐쇄됐습니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어제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976마이크로그램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호흡기에 머물면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모든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가진 전 세계 3,700만 명 가운데 약 1,600만 명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즈 감염 직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비율이 낮았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네,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3분으로 제한된 연설 시간을 무려 14분씩이나 써가면서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일부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8월에 미국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고 청소년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프랑스 파리까지 간 모양인데요.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CNN 기자와 이 파리에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기후변화로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세대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일 텐데요. 미국인들은 정부의 노력과 후세들의 뜻이 모여서 기후변화 문제에 진전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소식과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8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12도 정도 머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2월 2일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는 함경북도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 4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3도에서 4도 분포. 개성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4도에서 9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존 레논이 부릅니다. 원만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운영해온 무비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미국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인기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를 선언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 몇몇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요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이 제도를 변경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백악관은 미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여행객들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이라고 어제 30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비자라는 게 이 사증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북한으로 여행하려면 미리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허락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비자, 즉 사증입니다.
네. 자, 각 나라가요 이런 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네.
가령 범죄자나 또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있는 제도인데요. 미국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뭐 관광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을 주고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국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무비자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죠?
네, 모두 38개 나라가 적용 대상인데요. 네. 대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또 일본이나 호주, 칠레, 뉴질랜드 같은 동맹국들도 비자 면제 대상인데 한국도 이 대상국에 들어갑니다.
네.
참고로 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한 해에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매년 약 1천억 달러를 미국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무비자 제도가 미국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나온 백악관의 발표는 기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건데 배경이 뭔가요?
네, 최근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때문입니다.
네.
요즘 이 중동 정세가 좋지 않아서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테러 분자들이 난민으로 가장해서 유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네, 실제로 이 파리 테러에서 숨진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요 시리아 여권을 갖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난민으로 가장해서 유럽에 들어간 테러 분자가 유럽에 정착한 다음에 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난민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이 자생적 테러 분자들도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럽 국적을 가진 이슬람계 시민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에 쏠려가지고 이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도 이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미리 막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배경입니다.
네. 어쨌거나 기존 무비자 프로그램을 뭐 없앤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비자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나라 국민 가운데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 시리아나 이라크같이 요즘 한창 분쟁이 심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요. 또 이 다른 나라들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행 무비자 제도를 다시 검토해서 그 결과를 2개월 안에 보고하라고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측에 지시했습니다.
네, 사실 이 무비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이전에 연방의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공화당 쪽에서 나온 지적이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죠, 월요일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쪽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맥카시 원내대표는 미국 비자를 면제받는 모든 나라가 신분 위장을 막기 위해 전자칩이 들어간 여권을 쓰는 걸 요구하는 방안을 공화당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발생한 이 총격 사건의 영향이 정치권으로 미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었죠. 지난 11월 27일 이 중서부 콜로라도주에 있는 진료소에서 이 총격 사건이 나서 이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그리고 용의자가 한 말이 전해지면서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이 낙태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네, 충격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요 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 가족계획협회라 그러면 이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보건기관인데요. 이 전국에 700여 개가 넘는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이 피임이나 임신 중절 같은 이 가족계획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 협회 산하에 있는 진료소들이 종종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좀 전에 용의자가 한 말이 낙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용의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 용의자가 올해 57살이고요. 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로버트 루이스 디어신데요.
네.
이 사람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더 이상의 아기 장기는 안 돼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논란이라면요 결국은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될 텐데요. 용의자가 한 말이 최근에 알려진 가족계획협회를 둘러싼 의혹을 연상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이 가족계획협회가 이 낙태한 아기의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의심할 만한 동영상이 지난 9월에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가족계획협회 측은 이 동영상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협회 활동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의혹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공화당 안에서는 이 가족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습니다. 이 가족계획협회가 리차드 닉슨 대통령 당시에 통과된 법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일정 받는데요. 현재 이 협회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돈이 매년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가족계획협회 연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는데요. 근데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협회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끊지 않으면 이 신년에 이 정부 예산안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난 10월 말에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사임한 것도요. 이 가족계획협회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낙태 반대하는 이 공화당 내 보수파, 강경파 의원들이 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서 정부가 문을 닫더라도 이 협회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네.
근데 베이너 의장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일단 민주당 쪽하고 예산안에 합의하는 바람에 보수파들이 미움을 샀고요. 결국 이거의 영향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연방 의원들이 돌아오는데요.
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총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정치권에 미칠지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뭐 공화당 후보 대부분 뭐 잘 아시다시피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선두주자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총을 쏜 사건이 미친 사람 짓이라고 말했고요. 또 강경 보수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테드 크루스 후보나 제프시 후보, 벤 칼슨 후보 모두 이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가족계획협회와는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버니 샌더스 후보는 가족계획 협회와 협회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곳 시간으로 29일 밤이었죠. 미국 프로농구계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농구팀 LA 레이커스 소속의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이 미국 프로농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꽤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선수길래 그렇게 화제가 될까요?
이 이제 프로농구 잘 몰라도 오래전에 은퇴했던 이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기록과 명성에 있어서 이 마이클 조던에 견줄 수 있는 그 미국 프로농구 NBA가 배출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자, 스포츠 경기는 기록이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브라이언트 선수의 기록이나 성적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브라이언트가 지난 1996년에 LA 레이커스에 들어갔는데요. 20년 동안 팀을 바꾸지 않고요. 한 팀에만 있으면서 레이커스가 NBA에서 운수가 하는데 5차례나 기여했고요. 또 17번이나 NBA에서 최고 선수로 뽑혔습니다.
네.
또 미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또 미국 팀이 두 번이나 우승하는 데도 일조했죠. 개인 기록을 보면요. 통산 득점이 32,683점으로 NBA에서 역대 3위인데요. 한 경기 최고 득점 기록이 81점입니다.
네. 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걸까요?
뭐 올해 나이가 37살인데요. 사실 이 운동선수 나이로는 나이가 많은 거죠.
네.
게다가 몇 년간에 이제 자주 다쳐서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올 시즌에서도 또 예전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 레이커스가 올 시즌에 2승 14패로 부진한 게 이 브라이언트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이유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한 시즌이 끝나면 은퇴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시즌 중에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뭐 그럴 것도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답니다.
네.
이런 브라이언트 같은 뛰어난 선수들은요. 시즌 중에 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구단 측에 이 다음 시즌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또 선수로서는 이 경기가 열리는 도시를 돌면서 은퇴 기념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 브라이언트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구 애호가들한테도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이언트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뭐 내년 시즌부터 일단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브라이언트 선수는 자기 마음이 여전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이제 뭐 은퇴를 구할 때가 된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네, 자,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우선 이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죠.
예,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방기관과 기관의 장 그리고 연방공무원들에게 시달하는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행정명령의 역사가 무척 오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초기엔 해당 기관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0년대 초부터 미 국무부가 행정명령에 번호를 매겨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기록상에 남아있는 행정명령만 13,000건이 넘고요.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앞서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미국의 헌법에 행정명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허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내용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또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성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법이 따로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별도로 발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미국에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고 싶어도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뜻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죠.
네. 그럼 의회가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못 막는 건가요?
막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의회가 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지요.
네.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명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이 재정의 지원을 축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란 이유로 법정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 철강 노동자들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철소를 압류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이 사기업인 제철소들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판결은 행정권을 제한한 이 획기적인 판례로 남아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의회가 이 모든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의회는 외교나 국방 또는 해외 협상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군 총수권자이자 외교수장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관련 권한을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외교나 국방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편이고요.
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도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군부대 내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흑백 통합 학교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거주와 취업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낙태를 위해서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후에 다시 이 낙태 지원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종교계하고 또 보수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사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동안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364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이 클린턴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인데요. 무려 3,7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존 애덤스 대통령 같은 초기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단 한 건의 행정명령만 내린 적도 있고요.
네.
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8번 발동했습니다. 이 사실 천 건이 넘는 행정명령이 내린 대통령도 3명이나 있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 많아도 400건을 넘지 않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91건이었습니다.
예, 그럼 현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 2008년 이후 총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인데요.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하지만 일부주의 반발에 부딪혀서 행정명령이 시행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중에 북한과 관련한 것도 있겠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특정에서 제재를 가한 행정명령 4건을 발동했는데요.
예.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내린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와 북한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2일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이 새 행정명령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에릭 클랩톤이 부릅니다. Tears in Heaven 골라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20세기 초반에 이 미국을 괴롭혔던 대공황 시기를 다룬 영화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973년에 공개된 영화 북쪽의 황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2차 세계대전 때로 내려오는데요. 거장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해 지난 1998년에 공개한 걸작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장중한 음악을 깔고 태양빛을 받으며 펄럭이는 거대한 성조기를 비추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이어 백발의 노인 한 명이 묘지로 향하는 길을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나온다. 이 노인의 뒤로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따른다. 이곳은 1944년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숨진 미군 병사들이 묻힌 곳이다. 그리고 영화 속 노인은 미군 101 공수여단 소속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다. 수많은 군인이 묻힌 묘지 안으로 들어서자 라이언 옹의 눈빛이 흔들린다. 군인 묘지에는 미국 성조기와 프랑스 국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런데 어느 묘소 앞에 다다른 라이언 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 카메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라이언의 눈동자를 확대해서 비추고 이어 장면이 바뀌면서 미 해군 상륙정이 험한 파도를 가르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때는 1944년 6월 6일. 장소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미군 병사들을 태운 해군 상륙정이 바다를 헤치고 해변으로 접근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상륙정 대열 가운데 하나에 육군 제2 레인저 부대 소속 존 H. 밀러 대위가 이끄는 중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향하던 지역은 연합군이 오마하 해변 도그 그린 섹터로 분류한 지역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밀러데이의 레인저 중대가 수행하는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가르는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이 어떤 배경에서 계획되고 감행됐는지 작가인 프랭크 워커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Well, Just prior to that, we had been in tent camps.
1941년부터 소련이 독일군 주력 부대와 어려운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소련은 미국과 영국 측에 프랑스 쪽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요구를 들어주길 주저하면서 서부 전선에서는 한동안 소강 상태가 계속됐죠. 그러다가 1943년 11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만나 서부전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상륙작전을 벌이기로 합의합니다. 그 결과 1944년 6월 6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미 1군과 영국 2군 그리고 캐나다 1군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게 되죠.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작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작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작가 프랭크 워커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Indeed, it was quite rough, and of course, it turned out to be.
상륙 당일 미리 수송기 약 2,300대와 수많은 글라이더를 써서 공수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항공기와 배를 동원해서 7개 사단 병력을 상륙시켰죠. D-Day라고 불리는 6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원 100만 명, 물자 57만 톤, 그리고 각종 차량 17만 대가 상륙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마침내 해변에 닿은 상륙정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해변 위에 단단하게 마련된 진지에서 적이 쏘아대는 기관총탄이 무수하게 쏟아진다. 미군들은 빗발치는 총탄 세례 속에서 해변에 내리기도 전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다. 유행이 상륙정에서 무사하게 내렸어도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탄과 포탄 속에서 많은 미군이 속속 목숨을 잃는다.
산에 찍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밀러 대위는 중대원들을 이끌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진할수록 독일군의 반격은 거세졌고 그러면서 밀러 대위의 부하들은 하나 둘씩 죽어나갔습니다. 아비 뷰안의 현장에서 밀러 대위의 레인저 중대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 드디어 해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마침내 독일군 참호와 진지에 가까이 간 미군들은 독일군을 물리치고 오마하 해변을 자강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만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미군은 마침내 해안을 점령한다. 그 와중에 일부 병사들은 전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항복하는 독일군을 사살하기도 한다.
상륙군이 오마하 해변을 점령했지만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이곳에서 희생됐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워커 씨는 이곳에서 미군 사상자가 약 2천 명 정도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애초 예상보다 인명피해가 적게 났습니다. 유타 해안에 상륙한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가 전사했죠. 하지만 오마하 해변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이곳에서는 독일군의 저항이 거세서 약 2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고 처음 3주 동안 연합군 인명피해가 전사 약 9천 명, 부상자 약 5만 명이 나왔고요. 독일군 포로가 약 4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영화 촬영기는 오마하 해변을 따라 전사한 군인들을 비춘다. 이어 화면은 장비에 S.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전사자를 확대해서 보여준다.
Dear Mr. Brian Boyd, no doubt by now you have received full information.
Dear Mrs. Johnson,
the untimely death of your son.
No words of mine can ever relieve the grief that you
have. 이어 화면은 넓은 사무실에서 사무요원들이 다자기로 편지를 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전사자 가족들에게 보낼 통지서를 작성하던 한 여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 여직원은 여기저기서 찾은 전사 통지서 세 장을 들고 황급히 상관에게 뛰어간다.
Colonel, I've got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Yes.
These two men died in Normandy. This one in Omaha Beach.
Sean Ryan.
This man at Utah.
Peter Ryan.
This man was killed last week in New Guinea.
Daniel Ryan.
세 장의 통지서는 라이언 형제 세 명이 모두 전사했음을 알리는 문건이었습니다. 션 라이언은 오마하 해변에서, 피터 라이언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유타 해변, 그리고 데니얼 라이언은 태평양 뉴기니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That's not all. There's a fourth brother, the youngest. He parachuted in with the 101st.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이 101 공수여당 소속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후방으로 침투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막내 제임스까지 죽으면 라이언 형제의 가족은 아들 4명을 모두 전장에서 잃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형제 4명이 모두 전장에 갔는데 제임스 라이언의 형 3명이 전사했고요. 막내 제임스는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라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조지 C. 마셜 합참의장에게 보고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마셜 합참의장은 구조대를 조직해서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이 바로 영화 제목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셜 합참의장의 명령에 따라 메일러데이가 이끄는 레인저 분대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적진으로 뛰어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ump up the price. bump up the price입니다. You know, prices are being bumped up daily and it can really affect you. I spoke with Sienna and guess what? She's not happy at all about her apartment management because they are bumping up the price. 그럼 제가 시에나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ump up the price. bump up the pric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like, I'm a good tenant. I pay my rent on time.
My friend, she doesn't want to renew her apartment lease. Because the apartment management is bumping up the rent a lot.
Yeah, that's what they did. They added like $100.
Yeah. Sienna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rent. R-E-N-T. Rent. 임대하고 있는데요. Sienna는 집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지금까지 늦게 내본 적도 없는데 아파트 건물 주인은 해마다 집세를 올려서 불만스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My friend, I know that she doesn't want to renew her apartment lease because the apartment management is bumping up. Bumping up the rent a lot. 제 친구도 아파트 건물 주인이 집세를 상당히 올려서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싶다고 시에나에게 말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bump up the price. Bump up the price이죠. To bump up, bump, B-U-M-P. Bump up means to raise or increase. And the phrase to bump up the price, to bump up the price is used mainly for prices or other figures. For example, oil-producing nations decided to bump up the price of oil. 네, to bump up. To bump up는 무엇 무엇을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bump up the price. To bump up the price는 가격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m like, I'm a good tenant. I pay my rent on time.
My friend, she doesn't want to renew her apartment lease because the apartment management is bumping up the rent a lot.
Yeah, that's what they did. They added like $100.
네, 제가 본문에서 My friend, I know that she doesn't want to renew her apartment lease because the apartment management is bumping up the rent a lot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bump up the price 가격을 올리다 bump up the pric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and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패신저의 Let Her Go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Of your glass, hoping one day you'll make a dream last. But dreams come slow and they go so fast. You see it when you close your eyes. Maybe one day you'll understand why everything you touch surely dies. But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ceiling in the dark. Same old empty feeling in your heart. Cause love comes slow and it goes so far. Well, you see her when you fall asleep, but never to touch and never to keep. Cause you loved her too much and you dive too deep.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우세가 점쳐지던 1943년 12월 1일 오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일주일에 거쳐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들 정상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과 청일 전쟁으로 빼앗은 만주, 대만 그리고 팽호도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은 카이로 포스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약해.
이후 한국의 독립은 1945년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구리온은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헌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벤구리온은 탈 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1970년 은퇴를 선언했고, 그 후 3년이 지난 1973년 오늘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